또 가장 중요한 주제죠. 관심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SK하이닉스 ADR 상장 또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였어요. SK하이닉스 ADR 상장 어떻게 됐을까? 한번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9000을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쭉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가 7475, 뭐 많이 내려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5% 두 번이나 큰 하락을 지난주에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난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트가 주봉이거든요. 아, 야, 여기 며칠봉이지? 60일봉인가? 밟았다 하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밀렸어요. 좀 밀려갖고 지난주, 지지난주 역시 계속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살짝 차트로는 꺾였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삼성전자 고점이 38만원인데 현재가 28만 6,500원,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점이 300만인데 현재가 220만원 언저리 대충 고점 대비 역시 한 2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갈 법도 한데 지난주에는 변동성만 컸죠.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화요일 매도 서킷 브레이커, 수요일은 매도 사이드카, 금요일은 매수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이제 뉴스가 아니에요. 매주 나오는 게 무슨 뉴스야. 새롭지 않아. 근데 서킷 브레이커 정도는 좀 새로운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게 지난주죠. 7월 들어서 약간의 걱정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넣어놓는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증권회사 계좌에 넣는 투자 예탁금이 좀 꺾이고 있어요. 한창 투자 예탁금 주식 열풍이 불어 쭉 올라가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30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밀릴 때 투자 예탁금이 빠졌어. 당연히 밀리니까 빠진 거긴 한데 뭔가 시장이 쎄함을 느끼고 아니면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나는 내 집 마련해야지 라고 집 사러 가신 분들이 30조 원이 돼요. 집 사러 가신 분들이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예탁금이 30조가 줄었어요. 게다가 연초 이후 계속 늘었던 신용거래잔고, 빚져서 하는 분들 역시 줄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자기의 의지로 줄인 분과 아니면은 자기는 줄이기 싫었는데 증권사 놈들이 떼찌떼찌 하면서 시장에다 던진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뭐 주식이 밀려서 그런지 한 2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자금, 살 수 있는 대기자금들이 개인들의 여력이 좀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최근 1년 누적이에요. 여기서부터 누적인데 외국인이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150조 원을 팔았어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조 원, 60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라고 해도 여기는 뭐 ETF나 퇴직연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이 100조 원 이상을 받았어. 최근 1년 사이에. 다 알고 있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개인이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누적이에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개인 누적 순매수.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 때는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팔고 나갔고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받았어요. 이게 언제냐? 5월 7일입니다. 여기 지점이. 이때부터 개인 순매수 88조, 기관 순매수 17조가 잡혔고 외국인이 이때부터 100조를 팔았어요. 대충 한 106조. 그럼 요 날짜가 언제냐? 5월 6일은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날입니다. 요거 장대양봉. 요게 5월 6일이에요. 그 다음 날인 여기가 5월 7일입니다. 7000을 돌파하고 장대양봉 본격적으로 상승하는구나 하고 여 위에서 100조를 받은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팔기 시작하죠. 100조를 던졌어요.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대충 100조인데 개인으로 잡힌 것만 치겠습니다. 뭐 ETF나 기관도 17조가 있기 때문에 100조가 넘을 텐데 여기가 5월 7일이고 그 종가가 요 날입니다. 요 위에서 잡힌 개인 순매수가 88조예요. 물론 뭐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이 위에서 잡힌 게 다 손익분기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수상으로 보면 5월 7일 코스피 종가가 7490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입이 벌어지는 순매수 매도가 나오는데 그 위가 여기거든요. 7500위. 지금 코스피 종가가 7475예요. 야 잠깐. 자 좀... 물론 이게 조금씩 변동폭이 좀 이렇게 삼각형 무슨 뭐 산수화를 그리듯이 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변동폭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옛날 제 어떤 직원이 올라라 하면 오르냐 라고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위에서 우리는 거의 100조를 받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안감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밀렸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업 실적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누가 받아줄 건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팔만큼 팔았어.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도 이제 파는 게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도 이 위에서 많이 팔았거든. 많이 팔고 지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요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 거의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가격에 와서 좀 덜 팔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좀 팔 만큼 팔았으니까 돌아올 때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건 좀 더 봐야겠죠. 희망사항일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누가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물론 반도체로 번 돈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막 300조, 500조를 벌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래잖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우린 1분기, 2분기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분기에 100조씩 버는 거, 3분기에도 100조, 4분기에도 100조 뭐 이렇게 벌고 내년에도 막 300조 버는 거 좋은데 그건 미래고 주식은 이미 미래 현금으로를 땡겼거든. 그래서 여기 9천까지 올렸어요. 9천, 7천. 시가총액 2천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400조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거기서 100조를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100조가 나갔어. 외국인 자금 기준으로 150조가 순수하게 빠졌죠. 그러면 일단 개인 자금 150조가 그걸 메워서 들어왔는데 반도체로 번 돈이 국내로 유입돼서 낙수효과로 쫙 퍼지면서 우리들한테 세금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건 미래니까 되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수급해서 시장이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이제 누가 받아줄 거냐.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 밀렸고 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 들어오면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예탁금도 줄고 하잖아요. 만져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해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영업이익 89.4조. 89.4조!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 상반기도 아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찍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가 증가했어요. 축하 친구들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영업이익이 1800% 늘었습니다. 18배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깔깔 만만데 5, 6조 벌다가 꿉쩍 울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번 실적은 지난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합산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한 분기가. 아마 올해 번 거 다 합치면은 역대 삼성전자가 번 돈을 다 합쳐도 안 될걸? 올해 뭐 3분기에도 100조 얘기하잖아요. 100조 넘는다. 4분기에도 100조라고 치면 그것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330, 340조 되니까. 삼성전자가 역사 내내 50년, 60년 역사에 아마 이 돈 못 벌었을 것 같아. 한 분기가 지난 3년보다 크다. 그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89조 원은 민간기업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보다 많이 번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아람코 정도 있는데 여긴 국영기업이니까. 아람코 정도를 빼면 89조는 엔비디아가 최고 많이 벌 때보다 우리가 많이 벌었어요. 엔비디아가 1분기에 82조 벌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많이 벌었어요. 애플보다 우리가 많이 벌었어요. 주가는 좀 이상하지만 엄청난 돈이고 그리고 저 89조도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성과급 충당금을 뺀 값입니다. 지난번에 그 노사합의를 성과급 계약 맺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빼면 옛날에 안 빼고 발표했잖아요. 안 빼고 발표했다기보다 훨씬 작게 발표했죠.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110조야. 110조. 100조 넘는 영업이익이 입에 찍힐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1분기, 2분기, 상반기 두 개 분기의 성과급 충당금 20조를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89조. 아유 못 벌었다. 110조 벌 수 있었는데 아유 부진했다 89조. 놀랍게도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을 진짜 부진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세계 넘버원의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실적 발표 당일날 마이너스 9.6%를 찍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89조를 보고 기분이 흐뭇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먼 하고 천천히 쉬고 뭐 놀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9%였어요. 다음날 마이너스 8.25%를 찍었습니다. 물론 뭐 기적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게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야 이거는 실적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수급 같은 거를 이제 야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건가? 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영업이익 때문에 밀리는 거 같진 않다. 최소 아무리 선반영이어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니면 혹시 글로벌 주식이 폭락해서 그런 거냐? 지수 폭락은 사실상 요즘에 대한민국만의 이슈입니다. 나스닥은 뭐 3.3%예요. 뭐 밀린 게 없어. S&P도 밀린 게 없어요.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니케이는 좀 밀렸는데 올라가면 여기서 물론 이렇게 빠지면 모르겠지만 뭐 5%, 6%? 뭐 이거는 뭐 밀렸다고 얘기하면 뭐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글로벌에는 이슈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저커버그 메타가 데이터 센터 남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 팍팍 밀린 거 아니냐? 이거 마저서 쭉 갈 수 있는데 내 이놈 저커버그! 저커버그가 제 말을 들었는지 지난주에 반성문을 썼습니다. 항의문.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한 말은 메타에 제시되는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메타가 사용하는 대신에 임대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AI 클라우드가 남아서 대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워낙 비싸게 사용해준다고 하니까 야 그럼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많이 남겠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은 어제까지나 메타가 이미 과잉 생산 오버빌트를 했다. AI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남는 컴퓨팅 파워가 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오를 법도 한데 빠질 때는 그 핑계대고 빠지더니 아니 빠질 때는 뭐 메타가 오버빌트 돼서 반도체가 남아 돌아가서 빠지더니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올라오는 꼬락서니가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건 다 핑계니까. 하여튼 그래서 메타가 남는 컴퓨팅 파워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항변을 했고요. 업계에서 또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너무 많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메타는 현재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워낙에 비싸게 빌려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수익 모델로 야 저 정도 비싸게 주면 빌려줄 법도 하네. 차라리 새로 지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캐나다의 1기가와트급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짓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오버빌트 됐으면 또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캐나다 엘버타의 메타가 1기가와트 최대 13조 원 무려 33번째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얘네 데이터 센터 진짜 많구나. 33개를 갖고 있어 데이터 센터를. 뭐 어마어마한 규모만 갔을 테니까 완공까지는 한 2, 3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센터 진다고 발표했고요. 실제로 더 확장하고 내년까지 컴퓨팅 파워를 더 크게 늘리고 그리고 지금 메타의 최대 이슈 자체 AI 칩 오늘 얘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TSMC하고 손잡아서 AI 자체 AI 칩을 만들 예정입니다 라고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 저 메타가 얘기를 해서 빠진 것 같진 않고 그럼 역시 외국인들인가. 실제로 외국인들을 보면은 최근 한 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42조 원 팔았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41조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린 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죠. 외국인들이 팔았고 우리가 받았다. 41조를 받았어. 41조. 많이를 받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야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파냐. 물론 리밸런싱도 있겠지만 혹시 니들 그 SK하이닉스 ADR 살려고 이거 돈 빼는 거 아닌가.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을 살 거니까 한국에 있는 본주를 팔고 이놈들이 싸게 살려고 밀고 미국에서 ADR을 산 거 아니냐? 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원래 그 손해를 보면 별 생각이 다 들게 돼 있다. 제 얘기고요. 요즘에 하도 깨지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기까지 간 거죠. 이놈들 희망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 나스닥에 가서 저거 살려고 판 거 아닌가? 그러면 상장했으니까 이제 다시 사나? 이제 다시 사는 건가? 하는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했습니다. 상장 가격은 $149였어요. 본주 기준으로 225만원으로 상장을 했고 총 발행 주수가 대충 1억 7,790만 주 40조. 발행 공모 총액이 265억 달러예요. 한마디로 주식을 팔아서 받는 돈이 40조야. ADR 한 주는 보통 주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로 보시면 되니까 가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40조를 모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외국 기업 IPO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2014년 뭐 옛날 얘기긴 하지 12년 전에 조달한 금액이 250억 달러인데 그걸 넘는 265억 달러를 공모했으니까 외국 기업의 미 IPO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40조를 미국에서 땡긴 겁니다. 미국에서 이 돈보다 더 큰 돈을 땡긴 외국 기업은 없다. 그리고 저거를 땡긴 날, 여러분들 보셨죠? 월스트리트의 태극기와 하이닉스가 쫙 도배가 됐습니다. 커.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도 굉장히 큰 IPO예요. 거래량도 뭐 압도적인 아마 1위를 찍었을걸요? 전날은 사실은 저 월스트리트와 나스닥이 SK 하이닉스를 덮였어. 가장 큰 IPO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40조는 미국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신기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번 ADR 상장은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주식 매각 사례다. 시가총액은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도 실제로 주식을 판 게 40조 넘는 경우 잘 없습니다. SK에서 시가총액도 엄청나요. 거의 뭐 1600조? 1700조 하잖아. 세계 12, 뭐 15위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기업이 지금 40조를 매각을 한 거죠. 게다가 미국 ADR IP 역사상 최초로 할증 상장을 했어요. 보통 40조 정도를 IPO라면 좀 할인 상장을 합니다. 이 정도 파는데 좀 깎아줘야 사지. 할증에서 누가 사겠니? 라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많아서 할증 상장을 했죠. 가격을 본주보다 조금 높게 상장을 했다. 그런데도 장이 많이 몰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 ADR을 상장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ADR을 매수하고 하이닉스 본주를 매도하는 게 아주 당연한 선택이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게 아니죠. ADR을 매수하고 하이닉스 본주를 매도하는 그런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불과 아까 몇 퍼센트라고요? 9% 할증 발행했어요. 근데 하이닉스 정도 되면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가 한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본주 중에서 뭐가 더 비싸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뭘 더 갖고 싶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이따 얘기했지만 당연히 미국 시장에 상장된 ADR이 더 본인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거라면은 본주 팔고 ADR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ADR 사고 하이닉스 본주를 판다고 많이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ADR이 앞으로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ADR이 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나? 똑같은 건데 ADR의 가격이 높고 한국 본주가 가격이 낮으면 이거 차익 거래하면 되잖아요. 가격이 높은 걸 팔고 세라고 가격이 낮은 걸 사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그거 버는 거 아닙니까? 높은 걸 팔고 낮은 걸 사면 그렇죠.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ADR 보유자는 ADR을 팔고 ADR로 한국 증시에 와서 SK하이닉스의 본주를 받을 수 있어요. ADR이 있으면 한국 본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본주의 가격이 더 비싸, 미국 ADR이 싸, 그럼 이걸 싼 걸 팔고 비싼 거 주세요 하면은 차익 거래로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본주를 들고 있다가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200만원이야 근데 미국 ADR 보니까 250만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건데 그러면 나는 한국 주식을 미국 ADR 250만원짜리 바꿔주면 50만원 남죠? 그러니까 가서 저 이거 ADR로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된다.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ADR 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규제도 있고 여기가 누군가가 이걸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근데 해주겠냐고. 좀 50만원이 비싼데. 그게 많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가 이제 누가 뭐 팔고 뭐 들어오거나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없어서 일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로 못 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미국 ADR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DR이 있는 기업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현재 본주와 ADR의 프리미엄 차이가 얼마냐? 16%예요. 많이 나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번에 2.5%인가 전체 주식에 그것만 나스닥에 상장했죠. TSMC는 훨씬 많은 지분이 나스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요. 16% 차이가 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 대만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전환을 규제해. 대만 본주로 받는 거는 가능한데 본주를 다시 신규 ADR로 가는 걸 규제합니다. 총량이 꼭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역시 16%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증권선고서에 써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ADR을 한국 보통주로 바꾼다면 다시 ADR로 바꿀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참고하고 투자해라 라고 적어놨어요. 명시적으로 적어놨어요. 미국인들아 너희가 250 들고 있는 여기가 조금 좋아 보인다고 일로 다시 들어오면은 거꾸로는 안 될 수도 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R의 총수가 한계가 있어서 거래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SK하이닉스 ADR은 얼마로 마감됐냐? 장중 한때 미쳐갖고 177달러 가면서 그때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쭉 밀려갖고 168달러 플러스 12%로 마감했습니다. 본주 기준 252만원이에요. 야, 그러면 SK하이닉스 내일 12% 오르는구나. 그러기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이게 프리미엄 차이가 이제 몇 퍼센트에 따라 다르겠죠. 몇 퍼센트에 다르겠어서 이게 한 막 20%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월요일날 조금 많이 기대할 법한데 어쨌건 상승했어요. 어쨌건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프리미엄일지를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ADR은 본주의 악재냐 호재냐. 미국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마이크론 대비 너무 저평가받았는데 ADR 상장을 통해서 접근성이 강화됐으니까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호재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아니 이게 유상증자 같은 거니까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악재 아니냐.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지 않냐. 진짜 개인적인 생각엔 전 개인적으로 진짜 호재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글로벌 자금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미국 ADR만 쭉 올라가고 한국에 있는 거는 뭐 프리미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끌고 올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수급에 지금 떨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완전히 외면받아갖고 야 돈 안 들어오냐? 이러고 있는 것보단 개인적으로는 뭐 호재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환이 크게 어렵다면 ADR만 쭉 올라갈 수 있죠. 프리미엄이 20% 이렇게 벌일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하지만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레포트 중에 우리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ADR 발행은 중립적이고 원주 밸리에이션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이 레포트가 SK에서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보유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목표 주가를 낮췄기 때문에 약간 셀에 가깝죠. 셀 레포트 가까운 게 나왔는데 네, 이 레포트 그렇고 다른 레포트들은 대부분 다 훨씬 이 올린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독특하게 보유 의견이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테크들의 향후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실적 전망은 지금보다 내려가지 않겠냐? 최근 주가 급락은 수요 둔화를 반영할 수 있고 연말 이후 실적 모멘텀이 꺾이면은 내년 이후의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레포트가 나와서 혹시 좀 화제가 좀 됐었죠. 자, 여기에다가 또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들을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 갑자기 얘기했는데 얘기는 왜 내놨냐? 지난 7월 9일 마이크론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2,5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뭐 서남권 800조 무슨 뭐 4,000조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우리나라도 투자 발표했듯이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어요. 메모리 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국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건 2035년까지 10년 안에 D램의 40%를 미국에서 만들겠다. 본인들이 생산한 D램. 기존에 2,0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500억 달러를 추가한 겁니다. 마이클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9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최첨단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거를 극찬을 한 겁니다. 놀라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죠. 마이크론이 미국 투자의 선두에 서 있고 러튼이게 한 얘기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질투할 것이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살짝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의 말이 꼭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 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죠. 삼성전자가 물가 저항, 중국 위험 이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일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거 맺었거든요. 너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3개사가 지금 한 7, 8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대해서 칼을 뽑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986년, 1991년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이 50%까지 늘었어요. 미국이 많이 떨어졌죠. D램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급락합니다. 그전 70%였는데 반면에 일본의 점유율이 7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 그때는 미국이 일본이 반도체를 덤핑한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싸게 들어와서 애들이 점유율을 높았다. 그래서 가격 한제를 도입합니다. 덤핑 방지.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죠. 그리고 일본 내 자기네 미국 반도체 쿼터제 같은 걸 만들어요. 외산 반도체 쿼터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덤핑 방지에 걸려서 일본 반도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 같은 걸 할 것 같진 않아서 지금과는 다르지만 어쨌건 미국 기업들이 대단히 불만을 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겠죠. 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상무부 장관님 얼마 전에 애플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접선하면서 중국산 메모리칩 구매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애플 관련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공장을 원한다고 공장을 원하실 것 같으니까 보내줬습니다. 뭐를 보내줬냐면 공장 대신에 주식을 보내줬다. 가진 셈 치시면 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장을 가진 것과 똑같다. 자, 하이닉스가 많이 벌면 미국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약간 2.5% 주식 있잖아. 하이스가 많이 벌면 마치 마이크론처럼. 아니 뭐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벌고 미국에 상장하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말해줬더만. 우리도 여기 있지만 어쨌건 미국 주식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사시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돈을 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서 끝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추가적으로 상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몇 배더라? 아마 2.5%보다 굉장히 많은 배수를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걸 이미 처음에 신청서 넣을 때 그걸 다 넣어놨어요. 사실은 더 상장할 수도 있다. 만약에 ADR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우리나라하고 프리미엄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더 많이 요청한다든지 하면은 미국 나스닥에 더 많이 상장할 수 있겠죠. 실제로 TSMC도 그렇게 했거든요. 2.5%가 아니라 뭐 3%, 4%, 5%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사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사셔서 주주가 되고 뭐요 미국 분들도 주주가 되시면 그쵸 공장은 한국에 있지만은 그 열매를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게 되면은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항상 어려운데 뭐 한 25% 조정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좋은 시장이 와서 모두가 다 웃고 돈도 많이 벌고 여름 휴가도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